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적 도발을 가속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기존의 방위수단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아베 총리는 올해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자신의 헌법 개정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BOA와의 인터뷰에서 용감한 이란 국민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는 이란 곳곳에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단순히 말로만 이란 국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관리는 VOA에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나 조직 등에 대해 행동을 취하거나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터키 국영은행의 고위 간부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이란을 도운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터키 국영 할크뱅크의 메흐메트 하칸 아틸라 부사장은 이란 금 거래상 등과 공모해 금과 식량 거래로 위장해 이란의 자금 이전을 도운 혐의로 미국 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4주 동안의 심리를 거쳐 아틸리에게 적용된 6개 혐의 가운데 은행 사기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터키 외교부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적어도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시리아 수도 인근 동부 구타의 미스라바 마을에 폭탄 4개가 투하돼 건물이 파괴되면서 10여 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와 관련해 여성 11명과 어린이 1명이 사망자에 포함됐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러시아와 이란, 터키의 중재로 동부 구타 지역에서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군은 구타 지역을 반군의 마지막 거점으로 보고 최근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구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 작전 등으로 민간인 40만 명이 끔찍한 재앙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캄보디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며 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콩 취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캄보디아 국민이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측의 감독하에 치러지게 될 캄보디아 선거는 공정성을 반영할 수 있고 캄보디아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 정부는 7월 총선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동안 캄보디아 총선을 지원해왔던 미국과 유럽연합은 캄보디아 법원이 지난해 11월 야당을 해산하자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른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새해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과 관련해 언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원을 받은 보도는 모든 광고주를 공개하며 후원금의 상한선을 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사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세계 55개 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는 사람은 약 60%에 달했고요. 행복하지 않다는 대답은 10%, 이더저도 아니다는 응답은 약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이전해와 비교하면 행복하다는 응답이 10% 가까이 줄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55개 나라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였는데요. 응답자의 90% 이상이 사는 게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피지에 이어서 콜롬비아, 필리핀, 멕시코,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등 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행복하다는 비율이 64%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 14%보다 훨씬 높았고요. 한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무면서 44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행복감을 느끼는 수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요즘 반정부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5도로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 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밖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0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프랭키 아발론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결코 떠나보내지도 가슴 아프게도 하지 않겠다는 Why? 함께 하시죠.
'Cause I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so. Why? Because you love me. No broken hearts for us, 'cause we love each other. And with our faith and trust, there could be no other. Why? 'Cause I love you. Why? 'Cause you love me. I think you're awfully sweet. Why? Because I love you. You say I'm your special treat. Why? Because you love me. We found the perfect love, yes, a love that's yours and mine. I love you and you love me all the time. I'll never let you go. Why? Because I love you. Yes, I love you. Love you so.
yes, you love me. We found the perfect love, yes, a love that's yours and mine. I love you and you love me. I love you and you love me. We'll love each other, dear, forever.
Alive in the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VOA와의 신년 대담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와의 연대를 약속하고 이란 당국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년 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강화와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개헌 논의를 강조했고요. 이어서 중국이 새해 들어서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VOA와 신년 대담을 했죠?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그레타 벤 서스테렌 VOA 개건 앵커와의 신년 대담에서 지난 연말부터 이란에서 이어진 반정부 시위의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테러 지원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밖으로는 테러 분자들을 수출하는 이란 당국이 안으로는 자국민을 압제하고 인권을 부인하는 행태가 지금의 대규모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연대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어제 펜스 부통령 대담이 방송되기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커다란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이 펜스 부통령은 나라를 바꿔내려는 이란 국민들의 노력에 미국이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어제 대담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인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하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일어섰고 이런 행동은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펜스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펜스 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 can assure you the United States and the wider world stands with the people of Iran who want a better, more prosperous.
미국과 세계가 더 나은, 더 자유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원하는 이란 국민과 함께 서 있다는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자유세계의 선도 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펜스 부통령은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이런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과 지금 행정부의 조치가 확실하게 대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과거 미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건 어떻게 또 풀이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9년 이란에서 녹색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침묵했었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녹색 혁명이란 9년 전에 이 마무두 아마디네자드 당시 이란 대통령이 재선된 직후에 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확산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강경 진압에 나서서 이 30명에서 8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내가 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은 잔혹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이란인들의 영웅적인 저항을 방관하고 좌시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해 첫날 트위터에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이 이란 당국에 대한 추가 제재 의지도 밝혔다고요.
네,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유보해왔던 이란 당국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이 구체적인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관계자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이 경제 제재를 포함한 신규 조치까지 고려 중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의 반정부 시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달 28일 이란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이 기름값 인상과 생활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한 민생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돼서 이란의 전국 주요 도시로 퍼졌는데요. 시위에는 하산 로하니 정권의 실정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배하는 신정체제에 대한 비판까지 확대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1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진압병력과의 유혈 충돌로 번져서 21명이 숨졌는데요. 수도 테헤란에서만 45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을 고비로 현재는 규모가 줄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란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태에 진압 책임을 맡은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어제 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자파리 총사령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오늘로써 모든 선동이 종료됐다고 선언한다면서 더 이상 폭동이 나지 않도록 이스파한, 로레스탄, 하메단주의 혁명수비대를 제한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개 주는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진행된 곳인데요. 이란 당국은 외부 세력이 이번 시위를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 회견을 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를 올해부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올해야말로 일본 헌법이 존재해야 될 모습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개헌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베 신조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서 사실상 군대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과 합의로 만든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평화헌법을 고쳐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게 자신의 수건이라고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앞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언제까지 헌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습니까?
이 아베 총리는 이 개헌 논의를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여야가 폭넓게 합의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2차 대전 피해국들의 시선과 일본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개헌 반대 의견을 의식한 발언으로 현지 언론은 풀이했는데요. 이 자위대 합헌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와 연결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 안보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어렵다는 건 왜 그렇게 보는 건가요?
예, 북한 때문입니다. 이 아베 총리는 북한 핵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압력을 강화하고 의연한 외교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지금 지난 2015년 한국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얼마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의 최대 외교 현안인데요.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비롯한 한국과의 현안 문제를 신년 회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였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노환으로 입원 중인 위안부 피해자를 병문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반발했다고요?
네, 이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한번 부정한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 직후 주한 일본 대사관 차석 공사가 한국 외교부 국장에게 항의했다고 NHK 방송에 전했습니다. 일본 차석 공사는 일한 양국 정부에 있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실시야말로 중요하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합의를 바꾸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가능이 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지켜야 한다고 하고 한국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위안부 합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위안부는 2차 대전 당시 동원돼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사람들인데요.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한일 외교당국은 일본 측이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880만 달러 정도를 출연한 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공식 사죄와 적절한 배상 없이 졸속 합의했다는 비판이 한국의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에 서 이어졌고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가 이 위안부 합의의 내용과 과정을 재검토한 끝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2년 만인 지난달 28일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1월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지켜지는 곳인데요. 그냥 일반 쓰레기와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종이나 음료수 병, 알루미늄 깡통 같은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로 구분해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일반 쓰레기는 대개 소각 처리되지만 이 재활용 쓰레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올해 1월 1일을 기해서 24가지의 고체 재활용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해 왔던 걸까요?
예, 지난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서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 대국이 됐는데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나온 폐지의 55%를 소화하고 있고요.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도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수입한 재활용 쓰레기들은 그럼 어떻게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겁니까?
예, 중국에서 이 버려진 음료수 캔이 기계 제작용 금속으로 다시 가공되기도 하고요. 또 폐 종이가 제품 포장지로 만들어져서 다시 수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입한 고체 폐기물들은 중국 제조업이 호황을 맞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급속한 산업화를 맞으면서 자국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만으로도 벅찬 상황이 됐고요. 여기다 불법으로 고체 폐기물을 수입하는 업자들이 늘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이 세계 무역 기구 WTO에 폐 플라스틱, 또 분류되지 않은 폐 종이, 또 폐 금속을 비롯한 24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미리 통보했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겠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5년 전부터 이미 세척한 플라스틱만 수입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입 기준을 강화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이 조치를 더 강화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중국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죠?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고체 폐기물 수출국입니다. 매일 재활용 쓰레기를 가득 실은 4천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미국 항만에서 중국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 1일자로 중국이 제동을 걸면서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지금 선적하지 못해서 쌓아놓은 이 재활용 쓰레기 더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활용 업계 측은 중국 당국의 규제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하고 있는데요. 당장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자, 중국 안에서도 당국의 새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지금 중국 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자리를 줄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입 중단만으로는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적지 않겠죠?
네. 이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자체 생산되는 폐기물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고체 폐기물의 회수율이 낮아서 폐기물 재가공 산업의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회수된 폐기물은 분류 처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시장의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아들과 사이의 행동을 반역적이라고 묘사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 자문위원회를 전격적으로 해산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늘 가장 크게 화제가 된 소식은 역시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관련 있는 그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자신의 사위와 아들이 이 반역적 행위를 했다고 발언한 배넌 전 수석 전략가를 격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배넌 씨가 직장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배넌 씨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사위인 제럴드 쿠시너 현 백악관 3인 고문이 지난 2016년 여름에 미국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측 인사를 만났는데 이것이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인 행위였다고 비난한 겁니다. 이 배너 씨 발언은 미국 언론인 마이클 울프 씨가 오는 9일에 출간할 예정인 책에 나온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배너 씨 발언에 담긴 책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제목이 달린 책입니다. 저자 울프 씨가 18개월 동안 백악관 내부를 취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배넌 씨 같은 백악관 고위 참모들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에서 배넌 씨가 죄송합니다. 이 책에서 배넌 씨가 언급한 회동, 이른바 이 러시아 스캔들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스캔들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도우려고 러시아가 개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이 특검팀이 특히 2016년 여름 이 트럼프 타워 회동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이 당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쿠슈너 선임 고문이 이 폴 메나퍼트 그때 이 선대위원장과 함께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접근한 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이 배넌 전 수석 전략가가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네. 자, 그럼 혹시 앞으로의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배넌 씨가 언급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있습니다. 이 배넌 씨는 특검 수사가 이 돈 세탁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씨가 심각한 공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배넌 씨 발언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백악관 안에서 나온 성명을 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명은 배너는 자신과 자신의 대통령직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가 직장을 잃을 때 정신까지 나간 모양이다. 대선 승리는 배너 덕이 아니다. 이 배너니 잘하는 건 그저 언론의 잘못된 정보나 흘리는 것이다. 배너는 자신과 자주 독대하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불편한 심기가 묻어나는데요. 자, 어제 백악관에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예상대로 배너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배너 씨 발언하고 울프 씨 책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I know that the book is has a lot of things so far of what we've seen that are completely untrue. You have many people that have
책에 나온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이 그러면서 배넌 전 수석 전략가가 대통령에게 별 영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배넌 전 수석 전략가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극우 성향 매체인 브레이브 바트 뉴스를 운영하는 이 보수 논객인데요. 배넌 씨는 이 대선 기간에 트럼프 진영 핵심 참모로 활약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도 수석 전략가로 이 반이민 정책 같은 이른바 트럼프 아젠다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난해 수석 전략가 직위에서 전격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배넌 씨가 이 쿠슈너 상임고문 등 다른 핵심 참모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에는 지난 8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배넌 씨가 백악관 안에 권력 투쟁에서 패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사실 배넌 씨가 백악관에서 나온 다음에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 배넌 씨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뭐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자신은 밤낮 없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어제 배넌 씨에게 이 백악관과 관련해서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이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폴 매너포트 씨가 소송을 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로이터통신 보도인데요. 매너포트 씨가 뮬러 특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보도를 보면 매너포트 씨가 법원에 낸 소장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뮬러 특검에게 수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서 월권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특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연방법원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취하하고 뮬러 특검의 권한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 자문위원회를 해산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투표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있지만 이 주정부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당 위원회를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선거 관련 자문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기구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는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파퓰러 보트라고 하죠.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약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부정투표를 했기 때문에 일반 투표에서 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할 위원회를 지난해 5월에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정부들이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진행을 하려면 유권자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나 주법에 어긋난다는 주장, 또 세금 낭비라는 이유를 들어서 많은 주가 관련 정보 제출을 거부했고요. 일부 주는 소송까지 냈었습니다.
네. 자, 위원회 측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정보를 요구했던 겁니까?
네, 유권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속 정당,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2006년 이후 선거 기록, 전과 기록 여부 등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런 자료가 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제출한 자료로 흑인이나 중남미계 등 소수계 유권자가 투표하는 걸 앞으로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사로 부정이 있었다 이런 증거가 좀 나왔습니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서 빠지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긴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는데요. 이 여성단체 관련자들을 인용해서 주의회나 연방의회 의원 그리고 주지사 같은 이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들이 올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낙태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공직 진출을 독려하는 조직이죠. 이 에밀리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금까지 웹사이트를 방문한 여성 숫자가 2만 6천 명에 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몇십 배나 관심이 늘었다는 그런 겁니다.
네. 자, 미국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에 진출한 여성의 수 현재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네. 연방 상원, 하원 의원 가운데 5분의 1, 그리고 주의회에 의한 4명 가운데 1명이 여성입니다. 또 그런데 이제 주지사 50명 가운데 여성은 6명에 불과하고요. 인구가 많은 도시 가운데 20%가량을 여성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여성들의 선출직 공직 도전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이 보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겠죠.
네, 이 에밀리 리스트의 스테파니 슈리옥 씨는 AP통신에 지난 대선 당시 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실망했던 여성들이 대거 선출직 공직에 도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에 출마한 여성 가운데 약 30%가 당선된 것도 이 여성들의 선거 출마 욕구를 자극할 것이라고 슈력 씨는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여성의 선출직 공직 도전이 많이 증가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1992년인데요. 당시 유명한 애니타 힐 증언이 있었죠. 이 힐 씨가 당시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된 클레런스 토마스 인중청문회에 나와 토마스 지명자가 과거에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폭로해서 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법사위원회가 이 증언을 무시해서 많은 여성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그 해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 입성한 여성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연방 의회를 보면 은퇴하거나 사퇴할 현직 의원들이 이제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을 좀 보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늘어나는데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해드렸지만 이 연방 상원에서 이 올인해처 상원 의원이 은퇴한다고 했고요. 또 같은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그리고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이번 중간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그런가 네. 하면 연방 하원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하거나 은퇴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여성 도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지사 선거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36개 주에서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 관련 단체 추산에 따르면요. 민주당 쪽에서는 현역 2명을 포함해서 여성 49명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여성 28명이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에 여성 주지사가 9명 이상이 나온 적이 없다는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The Once의 노래인데요. 이 당신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노래하는 You are my best friend 들어보시죠.
Ooh, you make me live Whatever this world can give to me It's you, you're all I see Ooh, you make me live now, honey Make me live. Oh, you're the best friend that I ever had. I've been with you such a long time. You're my sunshine, and I want you to know that my feelings are true. I really love you. You're my best friend. Make me live. Oh, I've been wandering round. Still, come back to you. In rain or shine. I got you to help me forgive. Ooh, you make me live now, honey. Ooh, you make me live. Oh, you're the first one when things turn out bad. You know I'll never be lonely. You're my only one, and I love the things, I really love the things that you do. You're my best friend.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됐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이 모든 재산을 자선 사업에 기부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유명 음악인들이 한 번쯤은 서보기를 원하는 뉴욕시 맨하튼의 카네기 홀. 이곳에서는 연중 오케스트라, 성악,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조선의 초기 서양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을 탄생시킨 인연이 시작된 곳이라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세브란스 병원을 잘 알고 있고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 병원 설립에 도움을 준 인물이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세브란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카네기 홀과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인연이 있었는지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자, 어떤 사연입니까?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4월 30일에 이 카네기 홀에서는 만국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대회에 의료 분과 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올리버 에이비슨 박사라는 분의 연설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네.
에이비슨 박사는 1893년부터 서울에 있는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의 원장으로 있던 분이었죠.
네, 제중원이라면 본래 이 고종이 설립을 허락한 최초의 서양 병원 광해원을 나중에 고쳐 부르게 된 거죠.
그렇죠. 이 제중원은 1885년에 설립된 것인데요. 나중에 그 운영권이 미국 북장로교회로 이관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서양 의료 선교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1900년에 카네기 홀 회의에서 에이비슨 박사가 조선 의료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그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던 한 신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에이비슨 박사의 연설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강연 내용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7명의 의료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조선에 몇 개의 진료소가 있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 장비, 인원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만약 규모가 좀 더 큰 병원을 지어서 의료인들이 한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세브란스는 이런 에이비슨 박사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거군요.
네. 이 서울에 병원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게 된 세브란스는 강연이 끝난 뒤에 에이비슨 박사를 따로 만나서 서울의 사정도 물어보고 또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때 에이비슨 박사는 최소한 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건설 비용이 만 달러는 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때 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해요.
엄청난 액수네요.
그렇죠. 세브란스는 얼마 후에 선교회에 병원 건립비 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에이비슨 박사는 나중에 그 기부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1900년 5월에 에이비슨 박사는 미국에서 열린 교회 모임에서 세브란스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큰 돈을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세브란스 말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자, 그런데 당신은 일본이 조선에 깊이 개입을 하던 때고 외국 선교사들이 일을 하는데도 제약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많았죠. 이 선교부 내부에서도 병원을 짓는데 그렇게 큰 돈을 쓰는데 반대 의견이 강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병원 부지 문제였습니다.
네.
이 고종 황제는 병원 건설 계획을 듣고 장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시 나라 살림을 일제가 다 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불어받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는 아예 5천 달러를 추가로 내서 직접 대지를 매입을 했죠.
네, 자, 어디에 땅을 샀습니까?
지금의 서울역 앞에 도동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복숭아 과수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숭아 도자 도동이죠.
네.
지금도 도동 있죠, 물론.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때 또 러일 전쟁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이런 그 어려움을 거쳐서 드디어 1904년 9월 23일에 지상 2층, 지하 1층 40개 병상의 서양식 병원이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공이 된 이 병원은 이때부터 지원자인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이름을 따 세브란스 병원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이때 세브란스는 의대생을 교육할 장소가 없구나 이 점을 알게 돼서요. 3만 달러를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지탱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브란스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서 그렇게 돈이 많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역시 사람들한테 많이 궁금한 내용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예.
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한때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이 회사의 첫 재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다른 사업에도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네, 태어난 곳은 어딘가요?
미국 중부 평원지대인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세브란스가 처음부터 부호는 아니었을 테고 이 청년 시절은 어떻게 보냈나요?
이 세브란스는 대학은 안 갔습니다. 대신 18살 때 내셔널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석유 재벌 존 록펠러와는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당시 록펠러는 세브란스가 살던 콜럼버스 지역에서 석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데가 바로 거기였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은행에 융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세브란스가 융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록펠러와 가까워지게 됐죠. 그러다가 세브란스는 자신도 석유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 스탠다드 오일은 한때 미국 석유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대기업의 동업자가 된 거군요.
네. 그때가 1860년대였습니다.
예.
이때 세브란스는 스탠다드 오일의 첫 재무이사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세브란스는 석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는 정유 사업으로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광산을 했다는 기록도 있던데 무슨 광산이었나요?
유황, 소금, 철 등 여러 가지 채굴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네. 결혼을 통해서도 부가 크게 늘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세브란스는 은행에 다니던 1862년에 노아크 벨 페니 베네딕트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요. 얼마 후에 부인이 사망합니다. 세브란스는 1894년에 은퇴를 하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부인 플로렌스가 이 스탠다드 오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가진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부가 더욱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플로렌스 부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부인의 유산까지 이어받아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세브란스는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는데요. 자, 주로 어떤 기부였습니까?
종교단체가 많았고요. 교육기관, 병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 선교, 특히 해외 선교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했고요. 기독청년회, YMCA라고 하죠.
네.
거기에도 크게 기부를 했고 그리고 그 명문 대학들, 우스트 칼리지, 오버린 칼리지, 웨스턴 리서브 대학 이런 곳에 이사로 있으면서 많은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주 광범위했습니다.
네. 자, 세브란스는 1913년 6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브란스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 명의의 집 한 채가 없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에게는 기부 약정을 못 지킨 내용을 적은 수첩을 건네주면서 내가 죽은 뒤라도 꼭 이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네.
그의 아들 존과 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후로도 자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 존과 엘리자베스는 후손이 없었는데요. 사후에도 지원이 계속되도록 세브란스 기금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산 세브란스는 머나먼 낯선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세계적인 대형 의료기관을 태동시키는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적인 거부가 됐지만 모든 재산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썸 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친구로만 생각할 때 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하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이 표현을 직역하면 같은 페이지에 있다인데요. 서로 상황을 이해한다, 같은 생각을 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 think we're on the same page now. 이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Are we on the same page about our relationship?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야? I'm glad you're finally on the same page as him. 드디어 서로 이해해서 다행이다. You can't be on the same page if you don't talk to her. 그녀랑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서로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지.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오늘은 on the same pag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가 늘 당신과 함께 하기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You are not alone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one. Oh.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43년 1월 4일 오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의 과학의 창시자 아이작 뉴턴이 영국 동부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또한 재혼을 해 뉴턴은 조부모이 돼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뉴턴은 이후 18살 때 명문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서 수학과 물리학, 광학, 천문학 등을 공부합니다. 이후 1665년 유럽 전역에 퍼진 흑사병을 피해서 고향에 돌아온 뉴턴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The Englishman Isaac Newton did think about it. Why, he asked, does the apple fall vertically downwards? What force is pulling it?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에 의한 것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뉴턴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라고 하는 이 뉴턴의 역학적 자연관은 이후 18세기 계몽 사상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48년 1월 4일 오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버마가 62년 동안의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버마 연방으로 독립합니다.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버마는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의 한 주로 편입돼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버마는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웅산 장군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버마는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아웅산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아웅산 장군과 독립운동 세력은 곧 영국과 독립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끈질긴 협상 끝에 마침내 1948년 오늘 영국은 버마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